저녁 시간에 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또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7장부터 좀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7장인데요. 계속해서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장에서는 다마스커스에 대한 심판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이제 시리아의 수도지요. 다마스커스 얘기가 7장에서 좀 나왔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베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었고,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거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남유다를 지금 이제 침공하려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것을 좀 타개해 보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저쪽 더 위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이제 그랬지요. 그래서 이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그 상황 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마스커스가 도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황폐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다마스커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실 때 그냥 망할 거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않고 각 나라마다 특색 있게 특징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좀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도시가 되지 못한다, 사라져서 도시가 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에브라임도 그 왕국의 영광이 사라질 거다. 이제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에서는 요새가 그치고 다마스커스에서는 왕국이 그치며 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그치리니 그들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시리아 또는 그 북이스라엘 이 연합군이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꺾으시면 그냥 금방 꺾이는 그러한 세력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망하는 거냐? 자, 9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좀 나오는데요. 그날에 그의 견고한 도시들이 버림받은 가지와 가장 높은 가지같이 되리니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그들이 남겨둔 것이라 또 거기에 황폐함이 있으리니 이는 이제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능력의 반석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하룻밤 사이에 그 민족들이 멸망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한번 보시면 12절서부터 이제 하나님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바다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강한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는 민족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듯 몰려오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쫓겨가는 겨같이 회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 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가리라. 저녁 때에 고난을 보라.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국가의 존립이 지금 달린 문제잖아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저렇게 어떤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볼 때, 우리가 지금 꼼짝없이 죽겠구나. 우리는 다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이 아내들 뭐다 이제 칼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 노예가 되고, 또는 우리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뭐 불에 타고, 지금 그건 이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정말 믿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에 이렇게 이제 봉착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들을 볼때 그것이 턱턱 믿어지면서 아멘. 아유, 그럼요.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굉장히 커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이 산에서 바람 앞에 쫓겨가는 겨같이, 회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 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가리라. 저녁 때의 고난을 보라.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이게 피부에는 안 와닿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에 이제 우리 믿음의 어떤 이 진위가 이제 판별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사실 좀 하나님 믿기도 좀 쉽고 이렇지만,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는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안에 그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엄청 커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다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라도 하나님 하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그 진실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더 용기를 얻게 되는 이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믿음을 행사한다는 건다 그런 거예요. 누구는 굉장한 정말 엄청난 믿음이 있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턱턱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도 걱정 안 하고, 그런 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다 의심도 있고 다이참 어려움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꽉 쥐어 주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든든함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결말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믿음이 이제 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라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열국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것이 사람 눈에 볼 때는 뭐 힘의 논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게 다내 컨트롤 하에 있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자, 18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디오피아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디오피아. 자, 성경에서 그 이제 구스라고 이제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이디오피아인데 이게 이디오피아라고 얘기할 때 현대의 이디오피아와는 조금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의 이디오피아는 현대의 이디오피아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그 근처는 또 이제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디오피아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산 위에 길을 세우시거든 너희는 볼지어다. 그분께서 나팔을 부시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이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때 흩어지고 벗겨진 백성, 곧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을 주는 백성이 만군의 주께 예물을 가져오되 분량대로 측량되고 짓밟힌 민족, 즉 강들이 땅을 쓰게 만든 민족이 만군의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산으로 가져오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표현이 뭐냐면 그 앞부분에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을 주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자, 그래서 지금 시리아 또는 이집트 이런 민족들처럼 이 이디오피아도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이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지금 이제 다급해졌을 때 저쪽 아시리아 쪽의 도움도 이제 구할 마음이 있었지만 또 아래쪽에 이제 이집트 아래쪽에 이집트의 도움을 구할 마음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 이디오피아에게 또 도움을 구할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주변에 좀 강성한 그래서 자기를 뭔가 좀 도와줄 만한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기웃거렸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이디오피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디오피아도 하나님의 심판 하에 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예언이 나오는데 이들도 만군의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민족이 된다. 이렇게 만군의 주의 이름이 있는 시온산으로 그들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역사상 성취된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걸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성취됐다면, 일단은 그때의 그 역사적인 정황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뭐몇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뭐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때 성취되면 우리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취됐다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뭔가를 예언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지막 때에 성취될 그 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됐어도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또 성취될 것이 있는 것, 그런 예언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중 예언, 삼중 예언,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패턴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되는 이제 그런 예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역사상 지금도 뭐한 번도 지금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시온산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높아지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 지금은 굉장히 이스라엘보다 강성해 보였던 그런 모든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생길 거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장은 이제 이집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이라는 말로 좀더 익숙하죠. 출애굽할 때 이제 출 이집트죠. 자, 이집트에 대한 심판 얘기가 있고 여기에는 또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그 이집트의 회심에 대한 예언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를 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임하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흔들리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노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를 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떤 상황으로 이집트는 이제 망하게 되냐면 내부 분열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보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세워 이집트 사람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며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도시가 도시를 치고 왕국이 왕국을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두루뭉술하게 이집트가 약화되고 망할 거야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내분에 의해서 망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 놓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 이 형제, 이웃, 도시, 왕국끼리 서로 분열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얘기를 이제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포악한 왕, 잔인한 군주가 실제 역사상 그러면 누구냐,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아마도 이게 이제 아시리아의 에살하돈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제가 이 부분만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분들이 한 얘기를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기서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자연이 이렇게 이제 붕괴하고 또 경제의 기반이 다 붕괴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이 다 붕괴하고 노동이 다 붕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대도 말라버리고 뭐, 이 강도 마르고 수초도 다 시들어버리고 이 고기 잡는 자뭐또뭐 직무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타격을 입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5절부터는 이제 지도층이 이제 굉장히 무능하고 또 조언자들이 다 어리석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표현을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의 한가운데서 비뚤어진 영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로 하여금 그것의 모든 일에서 잘못하게 하되 마치 술 취한 자가 자기의 토한 것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것 같게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력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실 때 반드시 어떤 외부의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만 망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비뚤어진 영을 섞으신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잘못된 조언자 또는 잘못된 정책가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그럼 그냥 알아서 망하는 거예요. 알아서 망하는 거.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6절부터는 이 이집트가 회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6절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이집트는 여자들 같으리라.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가 만군의 주께서 흔드시는 손이 자기 위에서 흔들거림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유다의 땅은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되며 유다에 대하여 말하는 자마다 스스로 두려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계획 곧 그분께서 이집트를 치려고 결심하신 계획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유다에 대해서 오히려 이집트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 상황에서는 유다가 이집트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반대가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이집트 땅의 다섯 도시가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 불리리라.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고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자, 요거 이집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9절에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고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이요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보내사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게 알리시리니 그 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하고, 다 이집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행하리로다.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주시리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역사상 이집트가 이렇게 된 적이 있었나요? 이집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집트의 땅 한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서고 이런 일이 지금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이제 그 예언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이제 있을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때는 이집트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부터도 보면은 여기도 또 굉장히 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23절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하이웨이가 생긴다는 거야.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지금 이집트는 저 아래쪽에 있고 아시리아는 저 위에 쪽에 있고 중간에 지금 가나안 땅,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있는 이 땅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인데 이런 큰 길이 생긴다. 이것은 사실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뭐 이런 게 성취된다고 굉장히 뜬금없고 또 굉장히 좀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현대사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은 할수 있겠네 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정말 허황된 얘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자, 24절에 보시면 그날에, 자, 여기 그날 자꾸 그 23절도 그렇고 24절도 그렇고 그날, 그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에 대한 예언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 세 번째 나라가 되어 그땅 한가운데에서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잘 보세요.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아, 이집트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곳이고 세상을 예표하고 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이집트는 어쨌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주로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내 백성 이집트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아시리아도 그렇잖아요. 아시리아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킨 그런 제국이고 다 그냥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그래서 셋을 동시에 놓고 여기 아까 그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 세 번째 나라가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역으로 치자면 굉장히 작은 영역이고 이집트는 거대하고 아시리아도 거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동등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시면서 다 이제 강대국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시점이 지금 언제입니까? 이 시점의 주변 상황을 보시면 지금 아시리아는 지금 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지금 이 아래쪽 팔레스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가나안 땅 그쪽으로 지금 강하게 장악해서 내려오려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로서는 이또 자기가 좀 정치적으로 뭔가 기댈 만한 곳으로 이집트를 하고 있기도 했고, 아까 이디오피아도 이제 그런, 이제 대상 중에 하나였고,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먹고 먹히고, 정말 언제 내가 점령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이들이 다, 내 컨트롤 하에 있고,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까지 큰 길이 나면서 그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거고, 하나님이 그 이집트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또 아시리아를 향해서도 내가 지은,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라고 부르시고, 뭐 이러면서 서로가 지금,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사실 얼마나 믿기가 힘든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믿기가 힘든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이 지금 이집트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도 지금 역사적으로 이게 성취된 적은 없으니까 이 말, 요런 지금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던 이 말씀들도 전부 그날 그날이라고 지칭하시는 그 미래에 있을 일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있을 이제 그 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부분만 조금 좀 다시 한번 보면 천년왕국이 될때 이집트가 어떻게 되는가? 이집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집트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민족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아, 우리가 이것을 요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얘기만 하고 우리 마무리를 지십시다. 자, 요엘서를 보시면 3장 18절에 보시면 요엘 3장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자 여기도 그날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것이고 정황상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니까 천년왕국이에요.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 천년왕국 상황 맞죠?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니 주가 시온에 거함으로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라. 그래서 일단은 이집트가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전에 심판을 받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그 이후에 이집트가 회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사야 19장이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집트가 회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참여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아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민족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단이 세워지고 예배가 행해지고 그 아까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인데 보니까 서원도 하게 되고 어떤 경배 행위가 지금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상황에서 이런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민족들이 복에 참여하는 그런 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에는 이집트가 옛날처럼 어떤 강성한 제국으로서 주변 민족들을 막 지배하고 그런 구조는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낮아진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여기 이제 이집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14장에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지금 천년왕국 상황에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막절도 지키러 이제 와야 되는데 만약에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비를 안 내리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언급이 나오고 장막절 언급이 나오고 이러면은 이걸 다 그냥 비유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집트는 그냥 여러 이교도 민족의 대명사로 그냥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장막절도 실제 장막절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그 이제 무천년주의자들, 이제 교리적으로 어쨌든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저희로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볼 이유가 없거든요. 문자적 장막절이고, 문자적 이집트고, 문자적 이디오피아고,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걸 비유로 본다면 어떤 게 비유고 어떤 건 문자적인 건지를 아무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각자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해석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다 꿰맞출 수 있게 돼요. 그게 모든 이단이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비유라고 말씀하시거나 정황상, 비유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도 정황상 이것은 비유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절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볼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집트는 그냥 당연히 망해야 되는 민족, 또뭐 아시리아도 뭐 망해야 되는 민족,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잘 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역사를 통해서 본 바로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사악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들만 받은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을 뻣뻣하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민족들이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는데 그 어떤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들이 거기서 이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반기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이 있으셨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크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에도 높여주시는 것뿐이지, 이스라엘이 뭐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대단한 민족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었다.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이 아시리아,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놓고, 동등하게 놓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사실 이걸 조금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만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그게 어떤 영역이 됐든, 나만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내 옆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만큼이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늘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남을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 때에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생각해낸 하나님 혹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빨리 우리의 그 생각을 수정해서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섬기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